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3장. 로마 황제 디베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황제 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본디오 빌라도,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헤롯, 갈릴리 지방의 영주, 헤롯의 동생 빌립,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영주, 루사니아, 아빌레네 지방의 영주.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살고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는 요단강 가까운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다.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기록한 책에 쓰인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위하여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라. 굽은 길은 곧게 만들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평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앞으로 닥칠 큰 화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였으면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라. 그리고 속으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벌써 하나님의 토끼가 뿌리를 찍으려고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태우실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을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누어 먹어라. 세무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그 다음으로 몇몇 군인들이 물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남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억지로 돈을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들 속으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 계신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넣고 껍데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다. 요한은 갈릴리 지방의 영주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일과 많은 나쁜 짓을 한 것을 꾸짖었다. 헤롯은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또 나쁜 짓을 한 가지 더 하였다. 그것은 요한을 옥에 가둔 일이었다. 모든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께 내려오셨다. 하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는 30살쯤 되셨을 때였다.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 여기고 있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고 엘리는 맛단의 아들이고 맛단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고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마따디아의 아들이고 마따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고 아모스는 나홈의 아들이고 나홈은 에슬리의 아들이고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이고 낫게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마따디아의 아들이고 마따디아는 서머인의 아들이고 서머인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다의 아들이고 요다는 요아난의 아들이고 요아난은 레사의 아들이고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고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고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앗단의 아들이고 앗단은 고삼의 아들이고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이고 엘마담은 엘의 아들이고 엘은 예수의 아들이고 예수는 엘리에서의 아들이고 엘리에서는 요림의 아들이고 요림은 마따스의 아들이고 마따스는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시몬의 아들이고 시몬은 유다의 아들이고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이고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이고 엘리야김은 멜레야의 아들이고 멜레야는 맨나의 아들이고 맨나는 마따다의 아들이고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고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고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고 아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이고 아드민은 아니의 아들이고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이고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고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고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고 나홀은 스룩의 아들이고 스룩은 루의 아들이고 루는 벨렉의 아들이고 벨렉은 헤버의 아들이고 헤버는 실라의 아들이고 실라는 가이난의 아들이고 가이난은 아박사스의 아들이고 아박사스는 셈의 아들이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고 노아는 레멕의 아들이고 레멕은 무두셀라의 아들이고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이고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세기 제21장.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요정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요정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누워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의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아슬람을 신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요셉, 마리아,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아기가 똑똑하게 생겼네. 이름이 뭐죠? 예수라고 해요. 예수?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요셉은 목수 일을 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예수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나사렛에서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가 12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 오던 요셉의 가족은 뒤늦게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선생님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예수야,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러나 어린 예수는 태어난 얼굴로 어머니는 왜 제가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줄을 모르셨어요? 하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는 선생님들과 성경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총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어린 예수는 이렇게 고향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런 소년으로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호숫가로 가서 앉으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둘레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호숫가에 모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가운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먹어 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으나 흙이 깊지 않아 곧 싹이 돋았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해가 뜨자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자라올라 숨을 막아버렸다.
어떤 씨는 기름진 땅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뿌린 씨의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지금부터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터이니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냉큼 가져가 버린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자마자 기쁘게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사람이 들은 말씀은 마음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잠시 견딜 뿐이다. 말씀 때문에 힘든 일을 겪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 또 가시덤 뿔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온갖 근심,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다.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읽어드린 말씀과 함께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3장의 기록은 모두 7개의 비유와 비유를 베푸는 이유 그리고 두 가지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비유는 예수께서 직접 해설해 주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 말씀과 가라지의 비유도 집에 들어가셔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역시 같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이 반드시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의 내용에 반드시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가르침의 장소는 자연을 여러 상황들임을 짐작하는데 천국 복음의 증거 장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천국을 보다 속히 많이 전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이 첫 번째 비유가 복음을 받는 각 사람의 마음밭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먼저 씨를 뿌리는 자는 다음의 가라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37절에 예수께서 자신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리스도 이후 복음의 씨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므로 그 사역을 오늘도 여전히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씨는 각가지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봅니다. 길가라고 상징할 때 수많은 종류의 사람과 짐승들이 오가며 밟음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굳어진 땅 위에 덩그렇게 놓여진 씨는 일상적으로 먹이를 찾는 새들이 찾아 먹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상황입니다.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씨앗이라면 반드시 뿌리를 내고 떡잎이 나오고 자라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돌처럼 굳어진 땅 위에서는 어떤 씨앗도 움을 틔울 수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생명을 잉태시키지만 그것을 바라지 않는 어둠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의 씨앗이 움트지 못하도록 벼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낱말 하나는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라는 내용이고 이 깨달음은 나중에 좋은 땅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참으로 보석같이 귀중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만이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깊은 깨달음과 함께 한마디의 진리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천국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5절, 6절,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우문 틔웠는데 흙이 깊지 못한 밭의 비유로 대개의 경우 가파른 산자락의 맨 윗고랑은 늘 이런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이란 언제나 변화가 많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감정만의 신앙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대개의 경우 감정적인 요소가 강한 민족이다 보니 늘 감정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돌밭의 심령은 감정적인 신앙으로 뿌리가 없습니다. 감성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성과 의지가 골고루 믿음으로 채워지는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환란을 만나면 이내 감정은 말라버리기 마련입니다. 환란 앞에서 신앙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뜨거운 여름날과 같은 매서운 겨울 추위와 같은 환란과 핍박을 견디며 뿌리를 깊이 박고 이제는 태풍과 같은 고난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격이 만들어져서 환란아 올 테면 와라 하는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 갑자기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냄비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심지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7절과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시 떨기가 나중에 난 것이 아니라 가시 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다고 비유되는데 곡식보다 생장력이 강한 가시 떨기가 이미 자라고 있는 가운데 씨가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미 무성한 나무 사이에서 나는 다른 나무 씨앗은 발화를 해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햇빛을 보기 위해 가늘게 키만 자라다가 죽는 예가 많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무성하게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는 생명을 결실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라고 하셨는데 다른 모든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동번역은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당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복음의 씨앗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8절과 23절입니다.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고 사모하는 옥토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주님께서 직접 해설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건 역시 인간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깨달음은 성령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이권에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여기도 역시 전적인 순종이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계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밭을 이 네 가지 유형으로 고정해서는 안 되고 길가밭도 가시떨기의 땅도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다만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고 주님의 성령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당부하십니다. 이 귀한 비유의 말미에도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귀도 밝은 것이 중요하지만 영혼의 귀에 천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죽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사시게 한다면 그러한 심령은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이 말씀을 듣고 경성함으로 모두 옥토의 심령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내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6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의 말씀이 15절에서 시작되었으므로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즉 왜냐하면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네, 15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 많은 친구들 근처에 가지 말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갑자기 멀리하는 것은 젊은이에게는 비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내 삶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참으로 큰 용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죄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 시작 부분에 대저 그 발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읽으면서 제가 그들의 발은 이라고 설명을 덧붙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대저라는 중후한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너무 낯선 표현이어서 뜻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잠언 1장 16절 시작 부분이 왜냐하면 그들의 발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친구들은 탐욕스럽고 조급합니다. 급하게 악으로 달려가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얼떨결에 죄에 가담하게 될 위험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네, 당연한 말씀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면 잠언 1장 17절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뒤 문맥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쭉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천천히 읽는 것은 좋지만 이 말씀처럼 내 나름대로 멋지게 해석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문장을 만났을 때는 내 생각을 접어놓고 문맥을 살피는 습관부터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말씀에 접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죄 많은 악한 친구들이 얼마나 거칠고 과감하고 무모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죄 많은 사람들의 특징과 관련된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새 이야기가요. 그물로 새를 잡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새가 뻔히 보고 있는데 그물을 치면 헛일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주 나쁘다라는 평가를 아주 무례하게 표현할 때 새의 두뇌와 비교하곤 합니다만 새한테 눈에 보이게 그물을 들이대면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이 자기를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새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지혜가 새보다도 못합니다. 심판의 그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즉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선악 기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악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한 죄의 길로 뛰어들어서 점점 깊숙하게 발을 담그는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17절 말씀에 담긴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잠언 연구에 바친 학자들 사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제가 감히 분명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잠언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네, 18절 말씀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금언과도 통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실을 거두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실을 거둡니다. 죄 많은 친구들은 숨어서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자고 제안하는데 그 행동이 실제로는 자기 목숨을 노리는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우리 삶에서 즉각 그때 실현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십니다. 19절에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가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도 이 세상에서 사형을 당하기는커녕 감옥에도 가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 호강하면서 사는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풀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자손들까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물려받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호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도 무사히 넘어간 것 같겠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심판의 그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섭시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던 평강과 자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저희에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송을 통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곳에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